고난과 고통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받고 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우리 또한 배울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사례들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책상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들의 말로 믿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님의 오두막집에 찾아와서 의자에 덜썩 앉으면서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벌떡 일어나며 기쁘며 춤을 추면서 아, 이 단어다. 이제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전적인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 또한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각각 그 특징이 있는데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생생한 세부 묘사로 가득합니다. 특히 마가는 목격자의 특징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과 뒷부분 4장과 5장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보나움에서 거라사로 이동 중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위에 계십니다. 여위 가보나움 있죠. 여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게르게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거라사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이죠. 육지로 봤을 때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여기로 지금 가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추정을 해보면 육지를 걸어가셔도 먼 거리는 아니지만 저녁이 되어 육지로 이동하면 강도나 다른 짐승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뱃길로 이동을 요청하십니다. 35절에 보면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직접 요청을 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도 되는데 굳이 저녁에 이동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배에 올라타고 계신 그대로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배들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출발하니까 주위에 있는 배들 또한 이 거라사로 이동 중인 상황인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탑승하신 배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노를 저어 움직이며 총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배 그림도 제가 준비했는데 이만한 배입니다. 작은 배죠. 이거는 복원시킨 건데 그 당시 1세기 때 밑바닥만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복원시킨 배입니다. 이 배로 아마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동쪽 거라서 쪽으로 이동 중이신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는 종종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은 어부였던 제자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어서 미리 예측할 법도 한데 그들은 출발할 당시 바다가 너무 잔잔했는지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마가에 따르면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NIV는 맹렬한 돌풍으로 번역을 했고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대폭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갈릴리 어부들의 이야기와도 들어맞습니다. 지금도 그 강풍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이 갈릴리 바다의 형태를 또한 잠시 살펴보면 모양은 아까 살펴보다시피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면은 동산이나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 안에 있고 해수면은 아래 약 210m 고도에 놓여 있습니다. 바다의 동쪽은 특히 더 가파릅니다. 북동쪽으로 48km 거리에 있는 헤르몬산의 높이는 해발 약 2,800m에 이릅니다. 백두산이 2,744m죠. 백두산 크기만한 큰 산이 있는 것이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의 만남은 호수를 유명하게 한 비바람 치는 날씨를 종종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와 그를 따르는 배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선미에서 그 배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고 마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그렇게 강풍이 일어나고 뭐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탄 배는 뭐 크루즈선이 아니죠. 아주 작은 배였는데 그럼 예수님에게도 물이 튀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계속 자고만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듯이 아주 작은 배입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 있고 배는 엄청 또한 휘청거리고 있는 상태이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신 것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장면은 역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시고 있지? 왜 자고만 있지? 라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을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달리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마치 일거 크루즈선에 주무시는 것처럼 편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무림의 초고수처럼 온 악당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마치 그 초고수가 편히 자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에 일부는 노련한 뱃사람인데 이런 제자들은 요나 이야기처럼 맹렬한 폭풍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만 계시니까 제자들은 38절에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자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이 단어의 아플리메라는 단어가 바로 책망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왜 자고만 있습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책망을 기도로서 이렇게 풀어내고 누가복음은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각 복음서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가의 표현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례함은 낙담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식의 말하는 방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 그대로 위기 속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질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겸손은 제자들의 책망 또한 포용하시는 증거로 곧바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폭풍이 이렇게 닥치는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수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시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든가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처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너에게 하소연하느냐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 이해한다 라고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표현대로 제자들의 무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강한 바람의 위험에서 그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누워있던 몸을 일으키어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는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호수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호수의 연합 공격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처하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단숨에 그들을 제압시킨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의 질서에 생기게 하신 창조의 사건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바람과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은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즉 만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하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참 인간이신,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 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말씀처럼 파도와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3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호수에게 명령하실 때 마치 인격체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고 조용히 하여라, 잠잠히 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문에도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연이 만물이 인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종종 만물에게 명령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39절에 관해 원문의 표현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음을 받는다 헬라어 에피티마는 마가복음 이전 부분에서 악한 영을 꾸짖는 것에 대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신들을 책망할 때 두 번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근거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공격해온 것은 악한 영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개입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중인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인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개입이 맞으면 사탄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자연을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악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타락한 만물을 또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많은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자 예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권세로 한 칼에 물리치신 것이죠. 이제 다시는 바람과 호수는 예수님의 그 원정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표현도 완전 수동 명령으로 말씀하므로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가리킵니다. 즉 조용해지고 계속 잠잠하게 있어라 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 만물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귀신 세력에게 말씀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바람과 물은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적대 세력일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제압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정복하고 그의 악한 수하들을 심판하는 강한 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위력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이런 전능에 대한 표현은 이어서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에서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 5장에 이어서 나오는 두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적인 악한 힘을 제거하십니다. 나중에 이후에 5장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에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자연의 폭풍을 가라앉히는 능력을 소유하십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씀과 병고치는 사역으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다면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그 증거를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추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으로 그 증거를 완전히 확정하시지만 지금은 또한 그 증거를 완전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시 행하시며 마가는 제자들에게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인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가 강조될 때마다 제자도도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것은 외부와 단절되어 발생한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것 전체에 걸쳐 기적의 목적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시선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주도하시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잠에서 깨우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들의 믿음에 있다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맞닥뜨리자 믿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며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질책했습니다. 분명 마가는 제자들의 반응에서 배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과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상황 간의 유사함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읽는 로마의 성도들 또한 이교의 권력과 신들의 지배 아래 살았으며 네로의 통치 이후에는 가혹한 대박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1차 독자들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환난과 고통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바람과 호수를 이용한 연하 공격에도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그 배를 전복시킬 수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로마 독자들에게도 똑같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어려운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리 어렵습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확신에 차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 기도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그 대적하는 세력을 제압해버리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해버린 그와 똑같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40절에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선 동일한 사건을 두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했다면 마가는 믿음이 없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적은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마가는 더 강한 어투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같은 책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16장까지 그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믿음이 부족하느냐 라고 16장까지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까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두려움은 헬라어로 마음을 잃음, 겁먹음을 뜻합니다. 믿음을 진짜로 위협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겠죠. 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우리를 중보하고 있다는데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한 두려워하게 되고 그 의심은 점점 커지고 말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많이 인용한 구절인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이적과 병고침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그 믿음이 달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마가는 41절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가는 입구격인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폭풍이 일어났을 때보다 두려워했다는 증거로 매우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두려움과 공포는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더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제자들이 폭풍이 잠잠해진 것에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낯선 존재일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심이 그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겁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 보여주듯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겠다 하는 질문이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한 질문은 1장 27절, 마가복음 1장 27절의 무리가 처음으로 한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호소하게 될 때 그 호소가 호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 책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한 책망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한편 마가는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자고 주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매우 강한 폭풍이 오실 줄 알고 오를 줄 알고 제자들을 이끌고 폭풍으로 뛰어 들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리 알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마가의 표현대로 하면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바람과 호수를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제자들의 사역에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싸움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해상훈련을 시킨 것이죠. 잠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 훈련으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 뒤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여 책망도 받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의 끝이 해피엔딩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의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이 주어진다. 우리 또한 부활한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바로 믿음이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뜨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는 너무 거대한 폭풍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두렵고 너무 무서워 떨고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배는 점점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시 동안이 아니라 이틀 동안 계속되었고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3일째 계속되자 배의 장비마저 다 던져버리는 극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해와 별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먹지 못해 살아갈 희망마저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 배에 탄 사람을 위로했던 것이죠. 뭐 바울은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바울은 그 선원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은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믿음이 적고 없다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거대한 왕궁에만 머무시는 세상적인 악한 왕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 우리의 그 지극히 작은 배에 친히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그 배를 친히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항해하는 배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밀려올 때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며 친히 우리를 힘을 다해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에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든 것의 기반으로 삼아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늘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